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좀 나누십시오. 옆에 잘 아는 분이 앉으셨습니까? 처음 보는 분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예배, 목사로서 살아도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도 정직히 얘기하면 예배 잘 모르겠어요.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데도 그저 겨우 부분적으로 말하거나 알 뿐이지 예배가 정확히 뭐냐 정의를 하라면 쉽지가 않아요. 톰 라이트라는 분이 예배를 말하다라는 책에서 예배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예배는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분의 논리를 쭉 읽어보니까 그 이유 중에 또 예증 중에 이런 소개의 글이 있어요. 그 성공회는 천주교하고는 틀린 종교입니다. 형식만 천주교 형식을 따르진 내용은 우리 개신교 내용을 그대로 갖고 있는 이제 교파가 성공회입니다. 성공회에서는 결혼식 때 예배를 드리겠죠. 그리고 많은 기도문이 있는데 그 기도문 중에 신랑이 신부에게 이런 고백을 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신부, 나의 온몸으로 당신을 예배합니다. 말하자면 신랑과 신부의 만남을 뭐로 여기서 개념을 잡고 있죠? 예배. 예배를 사랑이라고 정의한 것이 여기에서 근거합니다. 그 예배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최대 공약수로 모으고 모아서 딱 한 단어로 정의를 하라면 예배는 사랑의 희열이 경험되는 현장이다. 여러분 정말 그런 설레임이 있습니까? 그 예배는 사랑하는 그분과 함께 섞여지고 함께 만남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경험이에요.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 앉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면서 하늘 성소가 지상의 성소로 내려앉아요. 그래서 하늘의 성전과 이 땅의 성전이 막 뒤섞이는 경험을 하죠.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뭐 표정은 덤덤히 앉아 계시는데 이 예배의 시간이야말로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고백록에 이런 얘기를 해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냄새를 맡고 느끼고 먹고 배부름을 얻어도 만족함이 없는 늘 그분과 머물고 싶은 순간, 그것이 예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아닐까.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연인과 형제자매와 만나서 데이트나 또 교제를 하다 보면 막 지겨운 순간이 있을까요? 그건 뭔가 문제가 생긴 관계겠죠. 항상 만나도 새롭고 만나도 갈증이 나고 더 있고 싶고 그러다가 그냥 뭘 하죠? 결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예수님이 쓰던 표현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거죠. 이거를 예배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은 이 천상의 예배의 풍경이에요. 천상에서 왜 예배를 드렸을까? 여러분 이 땅의 예배가 사실은 천상의 예배를 연습하는 시간이고 일말이라도 경험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국 예배를 통해서 천상에서 이 땅에 부분적으로 경험하고 부분적으로 알던 그 황홀한 영적인 기쁨을 영원히 경험하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걸 조금이라도 댕겨서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 가능하면 시간이 닿는 대로 전체를 중심으로 한번 천상의 예배의 시간으로 들어가 보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절을 보십시다.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자, 잠깐 앞을 볼까요? 하늘에 뭐가 있어요? 열린 문이 있어요. 이제 이런 표현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천국의 그림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갖고 있는가 하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 어떤 문을 통과해야 되나 보다. 그리고 늘 우리 수많은 돌아다니는 이야기 속에 그 문 앞에는 늘 누가 서 있죠? 베드로가 서 있어요. 왜 하필 베드로일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천국 열쇠를 누구한테 맡겼어요? 베드로한테 맡겼어요. 그러니까 아, 천국에 가면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문 앞에는 베드로가 앉아가지고 입국 심사하듯 넌 저쪽으로 넌 지옥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일단 천상의 예배 현장으로 안내가 되려면 이 문이 뭔지를 제대로 통과해야 천상의 예배의 자리를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잠깐이나마 구경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이제 성경을 좀 몇 군데 찾겠습니다. 창세기 28장으로 넘어가세요. 28장, 야곱이 집을 떠나 지독한 외로움 속에 먼 길을 가고 있는 장면이죠. 자, 11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시작. 잠깐만요. 야곱이 잠을 자다가, 노숙하면서 잠을 자다가 꿈을 꿔요. 여러분, 꿈이라는 것은 내가 오늘 밤 자면서 오늘 밤에는 꿈속에 좀 신세계라는 영화를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렇게 꾸어집니까? 예. 꿈은 일방적으로 찾아오는 어떤 현상이죠. 내가 마음대로 꾸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꿈은 하나님의 어떤 계시의 수단으로서 꿈이 등장을 합니다. 이 꿈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공개적으로 찾아오시는 계시의 수단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 꿈속에 어떤 장면을 보게 되냐면 사닥다리가 등장을 해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사닥다리는 뭐 하는 데 쓰는 거죠? 네,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사람은 늘 사닥다리를 올라가는 데만 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최초로 나오는 사닥다리는 올라가는 데 썼어요? 누가 내려오는 데 썼어요? 내려오는 데 쓰죠.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임재하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임재. 찾아오시는 사건이죠. 사닥다리를 통해서. 자, 조금 더 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약속을 하시는데, 자, 13절을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16절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야곱이 잠이 깼어요. 이 약속과 이 계시를 받고 잠이 깼어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고백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그리고 17절을 한번 볼까요? 17절. 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모요, 이는 하늘의 모요. 할렐루야.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두 가지로 표현했어요. 하늘의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 여기 문이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서 문은 이퀄 무슨 개념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사건을 경험하는 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아멘. 자, 요거를 신약으로 넘어가서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찾으세요. 요한복음 10장 1절서부터 저하고 교독을 좀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뭘 통하여?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할렐루야. 자, 보세요. 창세기 28장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늘의 뭐로 묘사했죠? 문.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문이 누구예요? 아멘. 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하늘의 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여러분, 천상의 예배 현장으로 안내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을 통과해야 돼요. 이 문으로 들어가지 않은 자는 다 강도요, 절도요, 가짜라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 이 비유를 풀어주세요. 내가 양의 뭐다? 문이다. 이 양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이 예배 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를 통과해야 돼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예배는 누가 오는 자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 내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만이 안내될 수 있는 복된 현장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4장에 나오는 사도 요한이 보았는데 하늘에 뭐가 열려 있어요? 열린 문. 그 열린 문은 누구를 향한 열린 문일까요? 택한 백성들을 향한 열린 문이에요. 택하지 않으면 그 문은 닫힌 문이 되겠죠.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는 첫 번째 걸음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공로로, 그분의 은혜로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아멘. 자, 계시록 4장으로 다시 가보세요. 계시록 4장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아, 이 열린 문이 누구였구나. 누구였죠? 우리 주 그리스도. 믿습니까?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어떡하라? 올라오라. 자, 또 여기 보세요. 아, 여기 성경은 너무 할 얘기가 많아요. 자, 저를 보세요. 자,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이 어떤 하나의 방향인 줄 알아요.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이런 어떤 방향인 줄 아는데 이 말은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시로 들어오라 그 말이에요. 지금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죠? 지금 계시를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말은 위로 올라오라 이런 어떤 방향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계시 속에 담아진 예배의 현장으로 사도 요한을 부르고 있어요. 그 풍경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 여기에 예배에 대한 중요한 두 번째 정의가 뭐냐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올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옷 갈아입고 오늘 일요일이니까 예배드려야지 하고 내가 결정해서 내 걸음으로 온 것 같지만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는다 그랬어요. 찾는다. 찾는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이 부르고 있다 그 뜻이에요. 예배하는 자를. 그러니까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알 수도 고백할 수도 없었던 죄인이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로 예배의 자리로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초대되고 있고 부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것은 다 부름받는데 부름받지 못했을 때 그 소외, 물론 그것도 못 느끼죠. 사람들은, 인생들은. 근데 여러분 혹시 한 나라의 대통령의 1대1의 대면과 초청을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몇 차례 있거든요. 그 포스가 어마어마하더군요. 한 달 전부터 검사 받아야 되고, 이거 굉장히 복잡해요. 또 지정된 차로 들어가야 되고,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리고 그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 일개의 국가 원수가 아니라 이 역사와 우주 만물과 천지를 경영하시고 통치하시고 운영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는 사건이에요. 그분의 부름 없이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죽었다 깨어나도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표정을 지금 그러고 앉아 계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의 자리는 매 순간 어마어마한 왕 중에 왕의 초대입니다. 표정 좀 한번 걸맞게 만들어 보세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예배만큼 즐거운 시간이 없어요. 기쁘죠. 기쁘죠. 웬일일까? 웬일일까? 나 같은 죄인이 어쩌다가 이 창조주 하나님의 초대를 평생을 이렇게 손짓하여 받고 살 수 있었을까? 주님의 죽으심, 그분의 초대. 할렐루야. 이게 예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럼 왜 올라오라 그랬을까? 궁금하죠? 예? 근데 교회에서는 500원 안 받습니다. 그냥 가르쳐 줍니다. 그냥. 자, 우리 시선을 성경으로 다시 돌려서, 자, 보십시다. 이리로 올라오라. 자, 거기서부터 같이 읽죠. 시작.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무슨 일을 보이시겠대요? 이루어진 일들, 일어날 일들. 일어날 일들.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난대요? 마땅히. 이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일이 아니에요. 당연하게 이루어질 일들. 누가 통치하시고 누가 경영하시고 누가 운영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은 마음 잡수시면 있는 것과 같아요. 아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요? 실상. 실상은 허상의 반대예요.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있는 걸로 가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믿음만큼 확고한 천상의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라. 로마서의 증언이죠. 예? 자, 그러면 여기서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어느 시간을 통해 만나게 하시겠답니까?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예배의 시간은 여러분 마땅히 되어질 일들, 하나님의 경영에 동참하는 시간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어찌 내가 하는 일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경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동참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늘의 경영이 뭘까요?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 뭘까요? 그리고 왜 이 시점에 사도 요한에게 이 그림을 경배의 자리에 보여주실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설명을 좀 들으셔야 됩니다. 자, 제가 구약에 한 예를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너무 고생했어요.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노예로 노역에 끌려서 너무 가슴 아프게 풀무의 역사 속에 던져져서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로 모세를 준비하여 광야에 이 백성들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갈 거죠? 가나안으로 갈 거예요.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복락의 땅으로 약속하셨어요. 자, 그러니 40년을 광야로 지나는데 이들이 40년 동안 내내 뭐 했어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했어요. 그러면서 그 원망의 언저리를 들이다 보니까 성경의 곳곳에 오늘이라는 광야와, 광야가 얼마나 무서운 데입니까?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곳, 씨 한 줌 뿌릴 곳 없는 곳, 무서운 살인적인 태양이 내리쬐이고 전갈이 나오고 짐승떼가 우글거리는 곳, 울퉁불퉁한 바위투성이. 광야를 한번 지나보셨나요? 참 무서워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는 그 고속도로 같은 데서는 차들이 이렇게 몰려서 갑니다. 외롭고 무서우니까 차들도 이렇게 몰려서 가요. 과거에는 거기에 강도떼들이 많이 출몰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힘들 때마다 그 밑바닥의 뿌리를 보면 항상 어디랑 비교를 했어요? 이랬나요? 조금만 참자. 우리 앞에 가나안이 있지 않냐? 거긴 젖과 꿀이 흐른댄다. 조금만 참으면 우리가 그것을 영원히 누릴 수 있을 거야. 했나요? 그냥 애굽에 있을걸. 거긴 고기도 있었고 부추도 먹을 수 있고 마늘도 먹을 수 있었고 힘들게 살긴 했지만은 배는 안 고팠는데. 어느 쪽이었나요? 과거와 오늘을 비교해서 불만과 불평을 터뜨렸어요. 무엇에 대한 그림이 없었죠? 예, 네, 바로 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림이 구체적이질 못했어요. 바로 사도 요한에게 마땅히 되어질 일들을 미리 보이시는 이후에는 여기에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오늘이라는 현실은 허무투성이요 모순투성이요 불확실투성이라서 힘이 들다. 그 이 당시에는 그 도미티안 로마의 황제의 치하 아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포기하고 어깨를 늘어뜨리고 두 팔을 늘어뜨리면서 좌절과 절망 속에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고 있던 때입니다. 이때 이 백성들에게 무슨 메시지가 필요했겠어요? 과거의 메시지가 필요했겠어요? 약속의 메시지가 필요했겠어요? 약속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과 메시지를 통해서 지쳐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조금만 견뎌, 조금만 참어, 하나님이 지금도 이 역사를 경영하고 계십니다. 역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뭐에 대한 그림을 자꾸 확인시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그림, 마땅히 될 일에 대한 그림을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확인시키고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광의 주님의 경영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검증받고, 맞아, 조금만 버티는 거야, 견디는 거야, 이 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잖아, 우리 힘내자. 그래서 정말 검사 같은 얼굴로 들어왔다가 해같이 밝은 얼굴로 나갈 수 있는 게 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이 힘을 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예배 시간은 여러분들의 그 지쳐있는 어깨, 늘어뜨려진 팔, 축처진 고개, 그것들을 보듬고 따스히 만져주는 시간이에요. 힘들었지? 내가 알아. 내가 다 보고 있어. 너 잘 버티더라.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이 한 주도 힘내자. 한 명밖에 아멘을 안 하네. 이렇게 목사가 아주 그냥 쇼를 하는데. 아주 좋아요. 근데 예배가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야말로 어머니 모태 같은 그런 안위함을 얻는 시간이에요. 아무 근심 없고. 그리고 또 흔들렸지만 예배 시간에 와서 그 약속을 붙들고, 맞아,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했지? 왕 중에 왕이신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얼굴 한번 확인하고 또 세상과 나가서 맞짱을 뜨는 거예요. 덤벼, 아,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덤벼. 아멘. 네. 자, 조금 더 들어가서 보십시다. 이거 11절까지 지금 해야 되는데 이제 1절도 이제 안 끝났으니. 자, 2절 다 같이 시작. 아멘.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자, 여기 보시면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오죠. 예배는요, 성삼위 하나님이 다 우리와 함께 만나지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누구의 얼굴을 보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시간인데, 여기 지금 또 매주 등장하는 보좌가 등장을 합니다. 보좌.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보좌를 설명할 때 로마 황제의 보좌를 연상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부러 보좌라는 이 단어를 사도 요한이 계시를 통해서 채택합니다. 데스포테스. 이 보좌는 무슨 뜻인가 하면 바로 대주제가 앉는 자리입니다. 데스포테스. 보좌에는 이 당시 세상의 중심은 어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로마. 로마의 중심은 어디예요? 보좌예요. 그 보좌는 세 가지가 개념이 생성되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통치. 통치가 시작되는 자리예요. 세상의 모든 통치가 시작되는 자리예요. 그게 황제의 보좌예요. 그게 로마 황제의 보좌예요. 그리고 거기서 두 번째 뭐가 나오죠? 심판이 베풀어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세상의 영광은 로마 황제에게 돌아가도록 돼 있어요. 성경 기자가 이 보좌를 왜 일부러 채용을 했을까요? 이 단어를? 아니다. 세상의 보좌가 진정한 보좌가 아니고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와 경영과 운영과 섭리는 하늘 보좌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 말이죠. 그걸 지금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는 바로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경을 좀 보십시다. 8절을 보세요. 8절.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뭐가 가득하죠? 예, 눈들이 막 여기도 붙고 저기도 붙고 막 사방천지에 눈들이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표현을 눈이 천 개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어우, 쟤는 눈이 천 개야. 그러면 눈알이 천 개 있다는 말은 아니죠. 무슨 뜻이었어요? 잘 살핀다. 그 말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는 상징적인 문학적인 표현 또는 그림 언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만화책 많이 읽은 애들은 요한계시록 금방 이해해요. 네? 아, 진짜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그림 언어가 워낙 많으니까. 근데 여기 네 생물은 천사의 그룹을 얘기합니다. 이건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를 이제 제대로 할 때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하나 제가 다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겁니다. 오늘은 예배가 주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살피진 않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네 생물, 사자, 또 하나는 송아지, 원래는 소입니다, 소. 사자는 가장 힘이 센 존재예요. 또 송아지는 희생의 존재예요. 또 사람, 가장 지혜로운 존재예요. 독수리, 초월적인 존재를 말할 때 독수리라고 말합니다. 이 네 생물이 에스겔서에는 엉켜 있어요. 한 몸뚱아리로 돼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은 실제 사자, 실제 사람, 실제 송아지, 실제 독수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네 짐승이 갖고 있는 속성, 그거를 천사들이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천사 그룹은 두 그룹이 있어요. 두 그룹. 하나님의 친위대, 하나님의 역사와 경영과 통치를 수종드는 친위대가 있고 예배를 돕는 그룹이 있어요. 스랍 이런 표현을 쓰죠. 예. 그러니까 천사들도 역할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천사들이 지금 뭐 하고 있나 잘 보세요. 자, 8절.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세 번 등장하죠. 완전한 거룩을 얘기합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9절 시작. 자, 보세요. 이 네 생물들, 즉 천사의 무리들이, 천사의 무리들이 하나님께 지금 뭐 하고 있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걸 보고서 누가 따라하냐 하면, 자, 그 다음 절, 10절을 제가 봅니다. 24장로들이, 성도들의 대표겠죠?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11절 시작. 아멘. 자, 이제 정리합니다. 천사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24장로들이 자기 머리에 관을 쓰고 있다가 벗어서 그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 돌려드립니다.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하나님이 잘했다고 관을 다 씌워줬어요. 아유, 참 잘했다. 얼마나 애썼니? 너 잘하더라. 너 최고야. 관을 다 씌워줬어요. 그래서 이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 관을 폼 잡고 이렇게 하면서 쓰고 있었겠죠. 그런데 예배 시간을 통해서 돌아가는 걸 보니까 천상의 존재들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놀랍게도 이 머리에 썼던 면류관의 공로와 모든 결과가 내 노력, 내 의지, 내 공로로 되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깜짝 놀란 게 어느 걸음 하나, 어느 결정 하나, 어느 작은 사소한 인생의 문제 하나가 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경영하시고 이루어 주신 일이었다는 것을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시편 73편에도 내가 하못하면 실족할 뻔하였다. 이 수많은 악당들이 배부르고 눈 튀어나올 정도로 잘 먹고 잘 사는 걸 보고 내가 하못하면 오해할 뻔하였다. 그런데 이 일의 결국을 성소에 들어가서야 깨달았나니. 예? 그래서 이걸 쓰고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이건 내가 지금 왜 쓰고 있지? 그럼 벗어서 그분께 드리는 겁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고, 이 찬송 아시죠? 예? 그래서 그 찬송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거 내가 잘나서 그냥 씌워준 줄 알고 그냥 폼 잡고 쓰고 앉았었는데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요. 그 고백을 11절이 이렇게 하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이게 합당하다는 말이 예배의 중요한 본질이에요. 예배라는 걸 worship, worth에서 가치라는 의미에서 등장을 해요. 가치를 누구께 돌린다? 하나님께 돌린다. 하나님께 돌린다. 하나님이 가격이 아니에요. 가격과 가치는 틀려요. 처음에는 가격만 알았어요. 아, 뭐 하여간 어마어마한 가격이야. 거기까지만 알았는데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알수록 가치를 알게 돼요. 그래서 아, 이게 내가 누릴 가치가 아니구나. 그분께 돌려야 될 가치구나. 나는 내가 좋은 학벌에 좋은 직장 얻어서 잘 먹고 잘 살게 된 줄 알았는데 아, 이게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예물을 드려요. 헌금을 드려요. 십일조를 드려요. 전부 무슨 고백이에요? 감사의 고백이고 가치를 그분께 돌리는 고백이에요. 이거 제 노력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11절 하반절에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니 이 말은 단순히 메이드 했다 만들었다 그 말이 아니라 그분이 운영하시고 그분이 경영하시고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분이 이루셨다 이 얘기를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는 천사들이 그리고 장로들이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사실은 예물이 있어야 돼요. 예물. 그게 예배예요. 가치를 그분께 돌린다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이제 2013년 한 해도 우리가 의무적으로 뭐 이런 표현 쓰지 마세요.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된다. 아, 근데 그건 너무 장렬해. 표현이. 예, 목숨 거세요. 그런데 예배는 사랑으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믿습니까? 예. 사랑이 제대로 되면 목숨이 걸어지는 거예요. 목숨 거는 걸 먼저 강조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처음 나온 애가 목숨 걸라 그러면 참, 나 여기다 왜 목숨을 걸어?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배가 너 어떤 건지 아니?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야. 그리고 가격을 넘어서 가치로 들어가면 걔가 목숨 걸겠어요? 안 걸겠어요? 목숨 12개라도 걸죠. 아니야, 난 예배가 제일 중요해. 예배 가야 돼. 나 하나님 만나야 살아. 아멘? 그 감격에 다시 한번 회복되고 흠뻑 빠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십시다. 부르신 곳에서
사랑을 빌에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시간 서신체로 한번 합심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조용히 눈을 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제목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 속에 예배를 사랑으로 만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감격이 내 평생을 통해 식어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그 설레임이 식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인생을 성공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캠퍼스 전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80개 캠퍼스를 우리 손에 맡기셔서 이 조국의 미래가 담보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가 저들 손에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 번째는 남북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5천년 역사 속에 이렇게 크신 은혜를 입고 사는 민족 이치 구상이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민족이 단정한 생활을 통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세 가지 제목을 놓고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